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8일 열린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두 차례로 나눠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그리고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작업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는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을 포함해 250명을, 북측에서는 200명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대전에 군사 개입 논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7일 그리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러시아 군 수송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양관리는 앞서 시리아로 가는 러시아 군 수송기 두 대가 지난 1일부터 24일 사이에 그리스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러시아 측이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러시아가 군사 선발대를 시리아에 보냈으며 이는 푸틴 정부가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불가리아 외무부는 8일 시리아로 향하는 러시아 군용 수송기들이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이달 만료 종료되는 가운데 8일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투표로 아베 총리의 총재직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총재 선거에 도전하려 했던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첫 집권 직후인 2006년 10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해 1년간 자리를 지켰으며 2012년 9월에 다시 총재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당 총재 3선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지원을 받아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연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이 아닌 외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초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 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원폭 피해자는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3,000명에 이릅니다. 한국이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레바논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울리 슈틀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8일 레바논 남부도시 시돈에서 열린 G조 3차전에서 레바논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3연승을 기록한 한국은 승점 9점으로 G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8일 쿠웨이트에서 4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은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약체 아프가니스탄을 6대0으로 이겼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총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8일 자신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의 인터넷을 통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번 선거는 미얀마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추석 명절 맞이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쌍봉 행사를 다음 달 20일부터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쌍봉하기로 하고,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핵 문제 개선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핵시설을 확장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올해 이모작 수확량이 가뭄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21% 줄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1953년 휴전 직전 남북한 병사들의 대결과 인간애를 그린 새 영화가 곧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피하 운명을 가를 군사 1급 기밀작전 문서다.
기분하게! 여기 쓰여!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도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은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협상 끝에 추석 명절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이어진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 상봉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에 나선 이덕행 한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의뢰 대상자는 한국 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한국 측에선 국군 포로 이산가족 50명이 포함됐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비롯한 서로의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덕행 한국 측 수석대표는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은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이번에 회담에 나온 대표단이 실무 대표단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적십자 본회담에서 개최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하부세에 담자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열자고 제안한 반면, 북한은 추석 연휴와 내부 행사 등을 이유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덕행 한국 측 수석대표는 북한이 실무 접촉에서 수해복구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또 5.24 조치 해제와 같은 다른 사안들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일자에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9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최종 상봉 인원의 5배인 500명을 1차 상봉 후보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건강 상태와 상봉 의사 확인 등을 거쳐 250명을 선정한 뒤 북측에 생사 확인을 의뢰해 최종적으로 1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적십자 실무 접촉 합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합의의 어떤 점에 특히 그 중요성을 들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그 소위 그 8.25 남북 합의, 남북 고위 당국 접촉자 합의가 이제 공동 보도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했는데 그 첫 조치가 이제 이번에 그 실무 회담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이상의적 상봉 행사가 성사가 됐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8.25 남북 합의 이후에 과연 이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적어도 당분간은 어떤 남북 간의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또 이제 향후 적십자 본회담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협력의 틀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합의로 지난달에 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 또 그렇게 믿어도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사실 뭐 저번에도 22일부터 24일까지 뭐 발표는 뭐 25일 새벽입니다만은 그 무박 3일간 43시간 동안에 사실은 뭐 유례없는 마라톤 협상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북한도 전례가 없어요. 그런 것이 사실 전에 같은 경우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 사람들의 특기였는데
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명백한 그 협상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역시 뭐 거의 뭐 그 데자뷰처럼 역시 뭐 그 마라톤 협상 끝에 지금 타결이 됐거든요. 밤을 네. 새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 역시 판을 깨러 나온 건 아니다. 협상에서 어느 정도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원래부터 계획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보면 뭐 이번에 북한 역시 적어도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협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남북이 가장 이견을 보인 것이 이 상봉 정례화와 상봉 시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차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상봉 시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북한이 이제 10월 10일이 당첨한 7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 이전에 이제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이상가족 상봉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인도적인 문제는 10월 10일 이전에 하자고 했던 것 같고요. 북한은 사실상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시기 부분에서는 북한의 의견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례화 부분입니다. 이제 북한은 이번에 단건, 이번 한 건의 상봉의 실무 협상에 주력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경우에는 이제 정례화 쪽에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뭐 중간점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상봉을 하고 향후에 정례화 부분 등에 대해서 이제 적시자 본회담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 어렵게 이루어진 그 합의여서 과연 아무 예. 일 없이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김정은의 국정 운영 능력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모한고 사실은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창건 70주년에 그 로켓 발사나 장거리죠.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매우 강력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의 도발은 결국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고 한반도 긴장의 고조는 지금 중국의 국익에도 사실은 이번에 사태에 드러난 것처럼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게 중국 지도부가 인식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일단은 매우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고 또 한미가 공동 국지도발 대비 이번에 뭐 파리 합의 과정에서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매우 강력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북한 역시 어떤 도발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력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그러면 도발 가능성은 사실은 뭐 높지 않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상가족 상봉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이번에 합의한 것은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또 빠른 시일 안에 상봉 정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본회담도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북한이 이 정례화에 호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이라는 인도적인 문제를 순수하게 인도적인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예, 북한이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난도 있고 또 과거의 전례를 봐서 이 인도적인 문제를 항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문제를 협상해주고 실리를 확보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례화에도 순수히 응하지 않은 게 뭐냐면 정례화는 사실은 자신들이 보기에 남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카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를 위한 협상에서는 사실은 뭐 5.24 조치 해제나 아니면 긍정한 건강이나 아니면 과거와 같은 어떤 남북관계 형성이나 또 어떤 현금성 대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정례화 부분의 협상 과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난제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번에 그 북한의 8월 4일 목함질의 도발 사건 또 8월 20일 두 차례의 포격 도발도 도발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군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국 정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고 했다는 게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다라는 부분에 사실은 뭐 양측이 사실은 공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 가지 남북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실리를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한국 정부는 또 향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실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단계로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의 협상은 틀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제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나 다른 사안들을 주면서 일거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걸 확보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 면평도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하거나
네.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이제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짤라미 전략, 다시 말해서 조금씩 잘라서 주고 받아가는 이런 전략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북한의 그 과거 같은 행태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또 박근혜 정부 입장이 또 확고하기 때문에 향후 협상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측 십자 실무 접촉 합의의 의미와 전망 등에 대해서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열리는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입니다. 눈물의 상봉 현장이 될 금강산 면회소의 이모저모를 서울의 박병영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제17차 남북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금강산 언정리 초입에 있는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렸습니다. 금강산 면회소로서는 중공 이후 첫 번째 상봉 행사였습니다. 금강산 면회소는 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면회소 동과 지상 3층의 사무소 두 채, 경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회소 동 1, 2층에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과 회의실 4개, 편의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고 호텔 구조와 콘도 구조 등 206실의 객실이 마련돼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관식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첫 손님으로 제17차 이산가족을 맞이하기까지 금강산 면회소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공의 첫삽은 합의가 이뤄진 지 21개월 만인 2005년 8월에야 뜰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했습니다. 2008년 7월 사실상 공사가 끝나 준공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마지막 고비를 맞았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의 정상 운영은 멀어져만 보이다가 남북관계의 해빙 분위기와 함께 제17차 상봉에서야 제모습을 찾았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본래 목적은 반세기 이상을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단 며칠만이라도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금강산 면회소의 활성화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북한으로서도 금강산 면회소가 아닌 평양이나 다른 도시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르는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에 나선 남측 대표단은 협상이 성사되면 상봉 장소는 금강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이 금강산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이를 위한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금강산이 이산상봉 행사를 계기로 관광 재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핵 문제 개선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중국 전승절 때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보다 많은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8일 한국 KBS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 때 중국이 알게 모르게 건설적인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두 정상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시점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병진 노선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불용 입장을 밝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두 정상이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10월 초에 북한이 도발하겠다고 예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 경고의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들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 모두 중국의 뜨겁고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다며 중국은 남북한과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비서가 시 주석을 따로 만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만일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질문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8일 사설을 통해 북중 양국이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양국의 인식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비교적 미묘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갈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양국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며 양국 관계의 기초는 강하며 핵 문제가 북중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경우는 없다며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환대와 더불어서 최룡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최룡해가 돌아간 다음에도 북중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북중관계 발전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의지이고 정책 목표라는 점을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 박사는 그러나 한중정상이 의미 있는 6자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공감한 데 대해선 한국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무게를 두었던 중국과 의견 접근을 봤을 수 있다며 한국 측의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의 반응으로 볼 때 대북정책에 큰 수정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지금으로선 중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국들 간 탐색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북한 설득에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핵시설을 확장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위성사진을 판독해 이같이 파악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7일 영변 핵시설 안 여러 곳에서 개보수와 건설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관찰했다고 IAEA 가을 정기 이사회에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여전히 북한에서 사찰 활동을 벌일 수 없지만 주로 위성사진을 통해 영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확장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담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영변의 핵연료봉 제작시설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 두 배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9월 1일에 이 건물이 사용된 징후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편 북한이 2009년 경수형 원자로를 짓겠다고 공언한 이래 2013년 7월까지 건물의 핵심 외장공사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이 원자로 옆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것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건물 인근으로 주요 부품이 전달되거나 내부에 장착된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수가 흘러나오고 증기가 뿜어지는 것을 계속 관찰했다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다만 북한 현지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가공 여부에 대한 확언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외에도 평산 지역에서 우라늄 채굴과 재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들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언제라도 북한에 돌아가 사찰 활동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 당국이 사찰 요원들을 추방한 후 현장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4회 서울 안보 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수십 개 나라의 안보 대표들이 사흘 동안 한반도 통일과 전 세계 안보, 국방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9일에서 11일까지 2박 3일간 2015 서울 안보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안보 대화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0개국과 UN, 유럽연합 등 4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리와 안보 전문가 25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데이비드 헬비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 임종인 한국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참가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각국 대표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종전 70주년, 분단 70주년, 도전과 희망이란 주제 아래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9일엔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과 참가국 간의 양자대담, 참가국 대표자회의 등이 진행됩니다. 10일엔 본회의를 비롯해 중견국 국방협력회의가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가하는 동북아 소다자회의도 열립니다. 본회의는 한반도 통일과 글로벌 안보, 동아시아 해양 위기의 진단과 관리, 사이버 방어와 국방협력 등 3개 분야로 마련됐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8일 정리해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양자, 다자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상호 관심 사항을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자 간 대화와 소그룹 대화가 상호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서울 안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건 물론 국가 간 실질적 국방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다자 안보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서울 안보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 관리와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연례 다자 안보 대화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올해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1% 줄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유는 지난해부터 심각했던 가뭄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밀과 보리 등 올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21.4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7일 발표한 북한 가뭄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이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모작 작물은 가을 추수 후 남은 빈 땅에 심는 작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겨울밀과 보리, 올해 3월에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이모작 수확량 감소는 주요 곡창지대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에서 두드러져 전년에 비해 만 톤에서 2만 톤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32% 감소한 3만 6,083톤에 그쳤습니다. 이는 식량농업기구가 전망했던 수확량 5만 7,000톤보다도 2만 톤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감자 수확량도 23만 2,889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가뭄뿐 아니라 최근 홍수 등으로 가을 작황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 22일과 23일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4,011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됐다며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쌀과 강냉이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쌀의 경우 지난해보다 12% 정도 줄어든 230만 톤, 강냉이는 15%가량 줄어든 22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직전인 1953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한국에서 곧 개봉됩니다. 남북한 병사가 서부전선에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남북한 병사의 대결과 교감을 담은 영화 서부전선이 24일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이 작품은 남북한 말단 병사가 서부전선에서 만나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를 때로는 희화적으로, 때로는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3일 전에 농사 짓다가 징집된 한국군 남복은 1급 비밀 문서를 전달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피하 운명을 가를 군사 1급 기밀작전 문서다.
이분하게! 여기 있어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지만 북한군의 습격으로 동료들과 비밀 문서를 잃게 됩니다. 북한 탱크병 영광은 사수를 잃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다 우연히 한국의 비밀 문서를 손에 쥐게 됩니다.
정달새! 응답하라! 정달새!
비문 잃어버리면 총살이야.
저이케!
막둥아, 땅크를 지키라.
안나!
저이케! 비문!
내가 아직 학생이야요.
비밀 문서를 잃어버리면 총살당하는 한국군 남북과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면 총살되는 북한군 영광이 서부 전선에서 맞닥뜨린 후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미화 8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제작한 이 영화는 관람객들이 극장을 많이 찾는 추석 연휴를 겨냥해 개봉합니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들은 한국에서 꾸준히 제작돼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고지전은 1953년 2월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쟁이 곧 끝날 것을 알면서도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이들의 치열한 상황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당시 800만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2010년에 개봉한 포화속으로는 포항 지역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막았던 71명 학도병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3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또 2003년에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면은 한국전쟁 와중에 남한군과 북한군으로 갈려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드물게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나라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되면서 안보 법안 처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동부에서 쿠르드족 반군의 테러와 또 정부군의 대응 공습이 잇따르면서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군 수송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일본의 정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일본에선 8일 집권당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현직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베 총리의 새 총재 임기는 다음 달 1일 시작되고요. 2018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권당 총재직 재선에 성공했다는 건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아시다시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수반인 총리직을 중의원 다수당 당수나 아니면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정당의 당수가 맡게 됩니다. 현재 일본의 중의원 임기가 2018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선거 일정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총재 임기 동안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 전에 조기 총선을 치러서 당수당이 바뀌거나
예.
아베 총리 스스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예. 아베 총리가 무투표로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으니까 이는 곧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봐야 할까요?
예, 그런 점도 있고요. 또 네.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건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네.
당초 여성인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총재 선거 입후보를 검토를 했었는데 추천인 20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또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당내에서 아베 총리 또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편 민주당과 같은 야당은 자민당에는 아베 총리의 목소리밖에 없는 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뭐 이미 예견된 결과이긴 합니다만
예.
아베 총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베 총리는 우선 경제 활성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2차 집권 이후에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금융 완화, 또 재정 지출 확대 이런 부분들을 골자로 볼 수 있는데, 또 초기에 큰 성과를 보이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졌었지만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전국 어디서나 경기가 활성화된 것을 실감을 하고
예.
또 미래를 향한 성장을 이뤄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을 보니까 집단 자위권을 비롯한 안보 강화 법안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군요.
네, 현재 일본 참의원에는 안보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총재 당선이 확정된 후에 기자들에게 아직 중요한 법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처리를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 안보 법제 처리를 의미한 그런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앞서 그 말씀드린 노다 전 총무회장의 총재 선거 입후보가 무산된 건 아베 총리가 안보 법제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자신의 단독 입후보로 선거가 치러지도록 미리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 일본 언론들의 보도 역시 있었습니다.
예.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안보 법제 개편을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이번에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헌법 해석 변경을 넘어서 앞으로 헌법 개정까지 추진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안보법안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앞으로 많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경제 문제가 물론 있고요.
예.
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죠. 이 협상 역시 지금 어려운 현안입니다. 또 미군기지 이전 문제도 있고 미국과는 또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한국 이런 그 주변 국가의 외교적 갈등 역시 어렵습니다.
예.
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등이 앞에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고 또 장기 집권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일본의 총리들이 뭐 해가 다르게 여러 번 자주 바뀌었는데요.
예.
아베 총리가 총재 임기 동안에 총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역대 총리 중에도 손에 꼽힐 정도로 장기 집권한 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2006년에 이어서 2012년부터 두 번째로 집권 중인데요.
예.
마냥 그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18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재임 기간이 6년 9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전후 역대 세 번째로 오랫동안 재임한 총리가 되고요.
네. 주변국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은 이번 아베 총재 재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각국은 아베 총리의 재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고 반면 미국은 아베 정권의 지속이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러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터키 동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주말에 이어서 8일에 다시 테러로 경찰관들이 숨졌군요.
그렇습니다. 터키 동부의 폭력 사태가 최근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부 의드루주에서는 8일 터키 경찰 버스가 도로변에 설치한 폭탄 공격을 받아서 경찰관 네. 12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격이 일어난 장소 그리고 수법으로 봐서 아직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터키 쿠르드족 반군이죠. 쿠르드 노동자당 PKK의 소행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말에도 비슷한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동부 하카리에서도 군 차량 두 대가 도로변 폭탄 공격을 받아서 군인 16명이 숨졌었죠.
예, 이런 이유 때문인지 터키군이 이 PKK를 겨냥한 대응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6일 터키 군인 16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터키군 전투기 50여 대가 이라크 북부 PKK 기지를 6시간 동안 공격을 했고요.
네.
여기서 PKK 조직원 40여 명을 사살했다라고 터키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찰관들을 겨냥한 PKK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탄 공격이 발생한 건데 터키에선 지난 7월 이후에 PKK의 폭탄 공격으로 100명 가까운 군인과 경찰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또 터키군 역시 지난 7월 이후에 PKK의 공습을 가해서 조직원 900여 명을 사살하는 등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쿠르드족 또는 그 터키 얘기를 할 때마다 PKK가 자주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예.
뭐 시리아, 이라크, 터키에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서 살고 있는 그런 그
단체죠.
단체가 예. 이 쿠르드족이고 이 PKK 이 어떤 단체인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예, 예. PKK는 1970년대 후반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터키 동부와 이라크 또 시리아 북부 등에 걸쳐서 쿠르드족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네.
또 여기에 따라서 사회주의 무장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무장투쟁으로 무려 4만 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터키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도 따라서 테러 조직이다 이런 그 오명을 받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독립국가에서 자치주의 설립으로 목표를 바꾸고 평화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보시다시피 이렇게 폭력 사태가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동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에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미 정부가 이를 상당히 견제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국은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든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예.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위한 군사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봅니다. 해당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불가리아와 그리스 등의 러시아 군용기의 자국 경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해당국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까?
예, 불가리아 외무부 대변인이 8일 러시아군 수송기의 자국 경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송기 화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으며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이런 결정을 내려서 러시아 정부에 통보했다라는 설명인데요.
예.
하지만 이런 결정은 독자적으로 내렸다면서 사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스의 반응도 궁금한데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그리스 정부 관리가 익명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리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점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해달라 이런 미국의 요청을 받았었고 또 이를 검토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불가리아 정부의 결정으로 일단은 부담을 덜게 된 거죠. 러시아 수송기가 불가리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 영공을 지나갈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러시아는 불가리아와 또 그리스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란 영공을 통해서 시리아로 수송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군사 장비를 지원해 왔던 것은 시인을 했지만
예.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테러와 맞서 싸우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군사 장비를 계속 지원해 왔고 또 이를 숨긴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러시아가 직접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그건 최근 러시아 정부군 병사들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주 인근에서 러시아제 전투기와 무인기 이런 것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사진에는 러시아 공군에서 운용하는 최신 수호이 34 전투기로 보이는 기체도 있었고요.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정부의 공식 입장도 있었습니까?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을 불허하도록 요청했다 이런 확인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주 백악관 브리핑에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또 이번에 제기된 보도 내용에 대해선 러시아가 해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장관이 주말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했고 또 관련 해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 소식 간단히 알아보죠. 이 가톨릭 교회가 결혼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8일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 세계 6명 중 1명이 가톨릭 신자고 또 전체 기독교 신자 중에는 절반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발표에 언론들이 더욱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가톨릭 신자가 결혼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간소화하는 개혁 조치를 담고 있는데 과거에는 길게는 몇 년씩도 걸렸었던 건데 이제 45일 안에 끝내도록 한 것이 네. 바로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가톨릭 하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혼배 성사라고 해서 결혼도 성스러운 그 성사의 하나고 그래서 예. 신이 맺어준 결혼은 인간이 끝내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가톨릭 신자 부부가 헤어지기 위해서는 따라서 교회에서 결혼 무효화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발표에서 결혼은 절대 갈라설 수 없는 관계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새로운 개혁 조치가 결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 무효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도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늘은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8도. 황해도 해주와 개성은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 29도. 개성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기온 28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1도. 량강도 해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자강도 강계는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이상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용곤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8일 열린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두 차례에 나눠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남봉은 상봉 행사를 위해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그리고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작업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는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을 포함해 250명을, 북측에서는 200명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의 군사개입 논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7일 그리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러시아 군수송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양관리는 앞서 시리아로 가는 러시아 군수송기 두 대가 지난 1일부터 24일 사이에 그리스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러시아 측이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러시아가 군사선발대를 시리아에 보냈으며 이는 푸틴 정부가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군사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불가리아 외무부는 8일 시리아로 향하는 러시아 군용 수송기들이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8일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투표로 아베 총리의 총재직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총재 선거에 도전하려 했던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첫 집권 이후인 2006년 10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해 1년간 자리를 지켰으며 2012년 9월에 다시 총재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당 총재 3선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며 여러분의 지원을 받아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용현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이 아닌 외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초의 확정 판결입니다.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 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원폭 피해자는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3,000명에 이릅니다. 한국이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레바논을 3-0으로 이겼습니다. 울리 슈틀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8일 레바논 남부도시 시돈에서 열린 G조 3차전에서 레바논을 3-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3연승을 기록한 한국은 승점 9점으로 G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8일 쿠웨이트에서 4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은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 2차 예선에서 약체 아프가니스탄을 6-0으로 이겼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총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